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난해는 제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는 사도행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있는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런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사명을 이루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하기에 앞서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바로 우리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앞으로 시작될 이 교회의 시대에 이루어질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이 교회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바로 깨닫게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한 이 질문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런 회복의 어떤 이 시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한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열강으로부터 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강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힘과 정치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바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런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이고 바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였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할 때에 했던 말이 무엇이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천국이란 말은 킹덤 오브 헤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인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에서 사탄과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였을 때 그들이 굴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할 때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그 몸에서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이미 통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이적과 행위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무지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와서 바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자유케 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을 때 그를 신성모독의 죄를 이용하여서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바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이스라엘 회복을 임하는 그러한 나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바로 그러한 소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그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시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이 시대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올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임하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 이 세상의 갱신에 일어나는 그때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올 그때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러니 굳이 너희들이 알려고 힘쓰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하는 이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전히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죄의 어떤 힘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긴 구절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질문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후에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또 지진과 기근, 홍수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현재 시대가 아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 나타나는 징조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때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면서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붙잡히고 고난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를 원수같이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시작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판치는 것 같고 죄악된 사람이 승리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악한 자가 이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 세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더욱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서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하여서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를 사고 휴지와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없어져가지고 살 수가 없고 사재기가 일어나고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마음속에 걱정과 금신과 염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불법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금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던 관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결국엔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또한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입양이 되었는데 양부모로부터 학대되어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갈급해하는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권세가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더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 마음이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언제 백신이 나오고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더욱더 갈급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시들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더욱더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고 더욱더 갈급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하죠. 내가 주는 이 물은 생명의 물이니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갈급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이 아니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이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정말 여러 곳에 가서 여러 선교지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고 빛이 비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16절입니다. 바로 그들로, 바로 세상의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행실은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합니다.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work, 일하다라는 의미죠. 원어로는 work라는 뜻이 되지만은 우리가 70인역이나 또 다른 신약의 여러 성서에서는 바로 종교적이나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종교적이나 윤리적인 의미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내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은 예수님의 상상수훈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너희는 가늠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러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구체적인 그 명령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언해라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죠? 그리스도는 어떤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가 하늘에 계셨을 때는 바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던 권세와 힘과 모든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의 힘들에 있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불법과 횡포, 그 힘 앞에 동일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힘 앞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들에게 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낮추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것이죠. 또한 그는 여러 가지 악함의 모든 일에 대해서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하심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하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의 백성이 되는 유대인들은 왜 너를 나에게 넘겨주는 것이냐? 왜 그들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라고 묻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는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하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속했더라면 나의 종들이 세상이 나에게 하듯이 그래서 독일이 싸워서 나를 넘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하늘의 방법으로서 내가 이들에게 대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고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이기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버티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에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이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방법으로서 나를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힘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진리를 전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질서로서 선을 행하며 인내하여라. 즉 너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너희는 버티고 인내함으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하는 이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게 함으로써 바로 이 세상의 이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인 것이죠. 행실인 것이고 말씀인 것이죠. 그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 내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먼저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권세로서 나를 엎드리려고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처럼 비록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굴욕당하는 것 같고 휩쓸리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계속해서 힘듭니다. 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대로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표어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지만은 그냥 찾아오신 예수님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러한 사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죠. 나도 성질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욱하는 마음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나의 논리와 나의 힘과 능력으로서 대항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세상에 비록 진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